오늘 룻기 2장 1절 한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부유하고 강력한 자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여행하다가 잠깐 벤치에서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그 예지와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간혹 또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유하고 강력한 자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다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민족하고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상속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상속 유산인 땅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나면 완전히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땅을 팔아도 완전히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만 그 사람의 것이 됐다가, 그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차면, 원래 땅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도 팔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을 때, 사람도 이제 회복되도록 하셨는데, 이 희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친족이, 아, 나는 우리 친척의 땅과 땅이 팔려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없다. 내가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땅을 무르는 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치를 땅을 산 사람에게 계산해주고, 땅을 회복해서 온 주인에게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예, 뭐 20년이 남았으면, 10년의 배를 배상을 해주고, 땅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아스는, 나중에 이제 3장, 4장을 가보면,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기업 무르는 자가 돼서 물러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을 물려주려면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친족. 그냥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도와주는 거는 되겠지만 기업 무르는 일은 친족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아무리 친족이라도 가난하면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부유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장 1절에 보면 그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기업 부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친척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기업 물러주진 않잖아요. 친척이 땅 사먹? 네, 그런데 그 기업 물러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이제 형제 간에 정말 그 우애가 돈독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으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자기 것을 희생을 해서 이제 그 친척의 본 재산을 그 기업을 계속 그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죠. 희생. 그리고 그 친족에 대한 그 사랑, 뭐 이런 것을 이제 품고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 존재하고 또 우리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위임해 준 거죠. 아담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듯이 아담에게 그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꼬여서 이브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또 아담도 이브의 손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겁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네. 종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그 땅에 대한 권세, 그 위임받은 거, 그것도 다 넘어간 거죠, 통치권이. 사탄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버리면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50년 동안은.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 땅이 팔린 후에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그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넘겨받은 거죠. 누구에게서요?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주인이 아닌데 이제 사탄이 넘겨받아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사탄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그게 예수님께 됐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땅의 권세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근거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보아스의 이 내용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든지 엘리멜렉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인류 전체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 그림자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그 짧게 4장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팔렸던 것이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팔려졌던 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무르는 거랑 이 구원이랑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기업 무르는 자가 되려면 친족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 인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은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덮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족이 아니야. 짐승들은 사람의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을 수만 있지 온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셔야만 했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친족,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 이제 그 영지주의는 그 육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부정을 하는데, 그 이제 요한 1서인가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네 가지 그 모습, 면을 보여주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오죠. 마태복음은 왕이니까 왕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종이라 족보가 없고 하나님이시라 족보가 없어요. 그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 그것은 이제 기업무를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목양장님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부한 분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가난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부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부한 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은 부한 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또 가난하게도 되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부하신 분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할 줄로 생각하고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는 너 따라오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사람에게 그분이 포기하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죠.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다고 돼 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지극히 높으심, 그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나 지금도 낮은 데 있는데요. 나 지금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약한 자로 보였습니까? 채찍에 맞아도 뭐 대항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양처럼 가죽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정말 연약한 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능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하십니까? 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특성,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런 것들을 두시고 그걸 다 잃어버리시고 반대적인 입장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위치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사람이 되심으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뭘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누리셨던 그 귀한 것들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앉히시리라가 아니에요. 앉히셨으니, 함께 앉히셨으니.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초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잘 아시다시피 영원히 산다. 그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생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그 타임적인 의미도 있지만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그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그 생명을 갖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피조된,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 우리 이 피조물을 거의 신격의 위치로 그 올리셨다고 봐도 무방한 그 선물이에요. 표현을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로 높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해하자면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 성경에서 이것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여전히 약한데요. 근데 성경에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부부로 이해하시면 딱 돼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이 아무리 못나도 뭐가 됩니까? 예? 영부인이 됩니다. 그 남편만 청와대 가서 살고 부인은 초가집 가서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너무도 신비한 그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능한 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했어도 남편이 로또 당첨되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참 좋겠다 이럽니까? 여러분 남편이 로또 당첨되면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은 너무 좋겠다 이럽니까? 막 자기가 기뻐하잖아요. 남편이 됐는데 자기가 왜 기뻐해? 하나거든. 하나. 근데 때때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요. 에휴, 예수님은 능하시지만 나는 이게 뭐야? 아유, 내 형편, 내 현재 모습은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서 거해야 돼요, 자주.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사단은 자꾸 예수님과 나를 구분지어서 현재 내 모습, 내 형편 이것만 자꾸 보게 해서 어둠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게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룻 자체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부유하고 강력한 자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룻이 보아스와 연합함으로 복된 여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세계에 속한 복도를 누리는 그 위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자주 묵상하고 또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